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중호 이민아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편지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불가리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불가리아는 동유럽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확히는 유럽 전체에서 동남부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알바니아도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알바니아가 지중해쪽이라면 불가리아는 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리아는 유럽 중에서도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겠네요. 흑해를 끼고 있다면 튀르키예와 닿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이지만 불가리아 역시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불가리아는 북조선 정도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영토가 넓네요.
그렇죠. 하지만 인구는 매우 적어서 67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가 많지가 않네요.
네, 그 이유는요. 불가리아 영토의 대부분이 강원도처럼 험한 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가리아 산들은 정말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궁금하네요. 듣기로는 불가리아의 별명이 유럽의 숨겨진 보석이다라고 한다는데요.
네, 불가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릴라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발칸 반도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 안에 7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요. 산 이곳저곳에 누군가 꾸며놓은 것처럼 호수들이 펼쳐져 있다고 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7개의 호수가 모여 있어서 칠성호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신비롭겠네요. 그런 풍광에 있는 곳에 한번 여행을 가고 싶네요.
그러게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의외로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나라입니다. 오랜 역사 유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기원전 4000년 전의 유물들부터 수천 년간 불가리아를 점령했던 로마, 그리스, 그리고 오스만 제국들의 유물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가장 최근에는 오랜 세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을 텐데도 그처럼 고대의 유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네, 불가리아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EU의 회원국이라고 하던데 생활 수준이 높나요?
네,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경제 수준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뚜렷한 발달된 산업이 없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오랫동안 공산국가로 지내다가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의 기회를 모두 놓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불가리아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네, 소련 체제 안에서 불가리아는 특정한 상품을 만드는 공장을 위주로 산업 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강제로 지정해준 산업이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분야의 산업이었을까요?
불가리아가 소련 시절에 맡은 생산품은 컴퓨터 부품들이나 건설 중장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불가리아는 전자제품과 중장비 생산지로 꽤나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1990년 소련 체제가 붕괴되자 불가리아에서 만든 상품들을 사가는 곳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깝네요. 계획경제 구조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니까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또한 평생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성실히 부품을 만들면서 살아온 불가리아 노동자들은 할 일을 잃고 일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거군요.
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소련에서 독립하고 새롭게 생겨난 불가리아의 정치인들은 그와 같은 공장들을 특정 재벌들에게 팔아넘기고 나라 산업은 나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들과 사회 부유층의 부정부패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셈이군요. 불가리아 사람들만 안쓰럽네요.
그래서 지금도 불가리아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희망을 찾지 못해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든 주변 유럽 국가들로 떠나려고 한답니다. 시골 지역에 가면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만 주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불가리아는 1990년대 이후로 지금껏 그렇게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된 채 나라를 유지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젊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과 또 오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지만 뚜렷한 경제 발전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불가리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편지를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형제님께서 편지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국립예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며 좋은 결과로 1년 과정을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반 그림과 함께 기독교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림을 통해서도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국립예술학교에 다니면서 자주 느꼈던 한 가지 필요는 공간, 개인 작업실의 문제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거실과 방 한 칸의 작은 집이고 거실은 아내와 같이 사용하는 공동 공간이기에 개인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집 근처에 있는 작업실을 알아보던 가운데 저렴한 비용으로 나온 곳이 있어서 조만간에 집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매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하루하루 있는 곳에서 지내면서 집, 식당, 학교 등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중보기도와 복음을 전하며 제자 양육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김중호 선교사님 부부는 사실 불가리아로 가기 전에 오랫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보내면서 남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고생하던 중에 체류할 수 있는 주변 국가가 불가리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는 정말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원하는 곳을 진짜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심한 지역에서는 식료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작은 채소 몇 개로 며칠씩 먹으며 버티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었죠. 선교사님 부부도 그래서 체류가 가능하고 안전한 나라가 가까운 나라 중에 불가리아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신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임시로 거류하게 된 나라에서 선교사로 남게 되었군요.
네. 이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두 분 선교사님 부부를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도 인도하시는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김 선교사님께서 거류증을 받기 위해 불가리아에서 대학교 학생이 되었는데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미술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 전에도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보네요.
아니요. 그렇게 특별히 미술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미술대학에서 학생으로 지내게 되었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네요. 편지 내용을 보니 이제 1년 과정을 잘 마쳤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불가리아에서 미술을 전공하게 된 뒤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삶을 듣다 보면 정말 선교사의 삶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정해진 삶을 일정에 맞게 사랑하는 것만 같은데요. 남들이 하는 것들 다 하면서 살고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 또 무척이나 애쓰며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딛고 살더라도 시선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늘을 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그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마치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살이 그 자체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영원한 영을 가진 존재들이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 그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처음엔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는 새로운 불가리아라는 나라에서 미술가로 준비하며 살게 된 선교사님의 삶을 들으니 참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요. 그 모습이 꼭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요즘 남조선의 삶은 정말 빡빡하거든요. 저도 사실 한동안 외국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남조선에서 다시 생활한 지 벌써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요. 가끔씩 저희 아이들하고 예전에 선교사로 살던 때를 추억하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때는 참 단순하게 살았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앞일을 많이 계획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쓸 것을 비축해놓고 살지 않았고 집안 살림은 예산은 없고 결산만 있는 삶을 살았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농사지으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과 같았네요.
네, 선교사의 삶은 낯선 문화가 있는 타지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또 오직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이 선교사의 특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김중호, 이민아 선교사님 부부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오늘은 우리들에게 세상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네요. 불가리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 땅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겨간 김 선교사님 가정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가리아 땅으로 부르신 뜻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선교사님의 미술 공부 과정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현지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참된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땅 불가리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도덕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가정 윤리와 기초가 무너진 상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기초 울타리마저 허물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또 성인이 됩니다. 불가리아 교회들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열매로 세상의 참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길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1일 19년 만에 불가리아 화폐인 레바에서 유럽연합에 사용하는 유로로 화폐 전환을 이루고 정식으로 유럽연합에 가입되었지만 물가 폭등과 오래 지속되었던 부정부패 등 청산하지 못한 많은 정치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불가리아에서 회의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화폐 전환과 유럽 가입이 이 나라의 희망적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만날 때 그들의 삶과 사회가 변하게 될 수 있음을 믿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불가리아의 현실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특히 무너진 가정들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을 이루고 끝까지 잘 지켜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언젠가부터 유럽, 미주 지역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서 남녀가도 같이 살고 또 결혼하고서도 주신 자녀들을 무책임하게 너무도 쉽게 이혼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유럽과 미주 지역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건 몰라도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적이었던 아시아에서도 이제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 지역은 사회 문화의 바탕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지 않나요? 영국은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하기도 했고요. 러시아나 동유럽 국가들도 종교회라는 이름으로 역시 국교로 기독교적 가르침을 온 나라의 바탕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 가정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 바탕은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이 동유럽권 국가들의 정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읽고 배우는 참된 신앙에서 조금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리아도 정교회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정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313년경 어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황제는 법으로 모든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쥔 권위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믿던 그 신앙이 이제는 제국의 국교가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정한 연도를 세는 방법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원년으로 해서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쓰는 연도가 있잖아요. 올해는 2026년인데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해를 원년으로 해서 2026년이 지났다라는 뜻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놀랍죠.
그러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서기 연도가 되었다뇨. 정말 놀라운 영향력이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 제국도 워낙 높다 보니 통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 제국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쪽 중심은 로마, 동쪽 중심은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이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서쪽의 로마 천주교와 동쪽의 동방 정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불가리아는 지리적으로 동쪽에 가깝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정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바른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기독교의 정통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온 교회들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등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정교회는 쉽게 말해서 천주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애들이 왜 지금은 그렇게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 걸까요? 어찌 보면 우리와 뿌리는 같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교회처럼 된 것 같아 보여요. 종교의 성당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랑은 분위기가 참 다르더라고요. 의자가 없이 서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벽면 가득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정교회는 오래전부터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통 속에 갇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같은 내적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정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라의 국교로서의 기능은 이제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교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네요. 불가리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만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네요. 그 증거는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윤리의식이 무너져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 불가리아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동유럽의 불가리아 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불가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의 영을 걷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하나 어디서부터 변화되고 바꿔나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불가리아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김송교사님 부부가 그 땅에서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와 전도사역, 양육사역을 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사람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주옵소서.
네.
특별히 무너진 가정의 가치들을 기초부터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이 일에 있어서 김선교사님 부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불가리아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소망이 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불가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불가리아 땅에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불가리아 땅에서 또 새롭게 적응하시면서 그 땅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촛불을 밝히는 일들에 부르심받고 나가신 선교사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형식만 남겨지는 그 종교의 형태가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의 형태만 보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서기관들은 그들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인정을 하지만 그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릴까봐 또는 그 예수님이 자꾸 그대로 놔두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당시 이스라엘 자신들의 권력을 흔들까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대목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때로는 내가 쥐고 있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에 매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 같고요. 저의 삶도 오늘 또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따라서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미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무너진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불가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분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또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열방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고 있으신 북조선에 있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오늘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굳건하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릇으로 계속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죄인들을 은혜로 건져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죄인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할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죄인들, 초라한 저희들,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예배자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해 만왕의 왕 구원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4월의 계절, 변하는 강산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을 묵상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죄가 가득하더라도, 아무리 저희들의 눈과 귀를 가려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종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찬송의 소리가 가득해야 하는 이 땅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무너진 교회 건물들은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님,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황무지가 되어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상 숭배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가득했던 신앙의 열기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말씀을 소멸하고자 하는 이 악인들의 잔혹함 내 의인들의 아픔의 소리는 날로날로 커져만 갑니다. 주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황무지로 변해가는 이 땅이 다시 한번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바랍니다. 니느웨에게 보이셨던 주님의 마음과 자비를 간구합니다. 소망 없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조선 땅의 양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과 저희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나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눈물 흘려가며 기도와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음이 문 밖에서 저희를 위협하더라도 주의 종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흘려져야 할 눈물, 가야 할 십자가의 자리가 있다면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윗 목사님 기억하셔서 갈급한 영혼마다 성령의 단비를 적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처소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으며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노정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된 성경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곳 저곳을 여행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실 계획이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시간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비록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그 광야의 생활, 그 광야의 길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으로 길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조차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어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광야는 그냥 한낱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시편 33편 11절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고 정권의 계획은 바뀌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말로 말씀 또는 지성소라는 단어와 그 뿌리가 똑같습니다. 광야는 굶어 죽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끊긴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황무지를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가끔 나들이를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지 식사 계획을 짜고 장마당에 가서 장을 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런 계획 없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의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동시키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북조선 땅에서 견디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장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꾹 참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도 조용히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기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아멘.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아멘.
원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지함까지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함께하지요. 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북조선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덕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공의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되 그 형벌을 아들에게 대신 지우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의 최고 절정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때로 꾸짖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참으셨고 지금도 참으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화를 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한 그 척박한 땅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결코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찢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나안 땅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빚어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며 여러분이 정금같이 단련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현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내하심에 감사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일에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의 400년 침묵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길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말을 서로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붙들어도 우리는 어떤 광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시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다 계획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광야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북조선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조선 땅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이 오늘 북조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다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다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 가운데서 또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이 짙게 두려우고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조선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또 주님을 섬기듯 주님께 대하듯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성도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온 북조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 먹으며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크신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